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투에서 북한군 최소 3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GUR이 16일 발표했습니다. GUR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면서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의 플레호보, 보로즈바, 마르티노프카 마을 주변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세 곳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어 진격한 뒤에 장악한 주요 지역들로 여기에 맞서 러시아가 탈환작전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GUR은 이와 별도로 쿠릴로프카 마을 인근에서도 북한군 병사 최소 3명이 실종된 사건이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GUR은 이어서 이러한 손실로 인해 북한군의 공격부대는 신병으로 충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제94 독립여단 소속 인원들로 재편이 되고 있으며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발한 전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UR 측은 아울러 북한군의 물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손실로 인해 장비를 다시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여에 관해 사상자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UR 측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병사와 북한 병사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0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공격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초기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들을 혼합부대에 포함시켜 쿠르스크 지역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그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이 병력을 전선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대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15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와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세 사람이 웃으면서 나란히 서 있는 현장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마라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아키에 아베 여사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면서 우리는 고 아베 전 총리를 따뜻하게 추억하며 그의 놀라운 업적을 기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 부부는 아키에 여사를 위해 비공개 만찬을 개최한 걸로 보인다고 저펜타임즈를 비롯한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즉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첫 번째 일본 측 인사와의 만남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짚었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 먼저 회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고 저펜타임즈는 해설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을 가능한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독일 의회에서 불신임됐습니다.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하이 부시장을 비롯한 중국 정부 관리들이 16일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화위안 상하이 부시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2010년 시작된 연례 타이베이 상하이 포럼 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화 부시장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이동을 했고 현장에 나온 타이완 독립지지단체들은 타이완과 중국은 별개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대선열 정부의 강경기조 대북정책 동력이 약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지역별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를 일다가 3에서 4m로 올라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강경기조의 대북정책 동력도 약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태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 14일부터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던 통일부의 기존 태도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통일부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내 정치 지형의 중대 변화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북협상파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0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한 간 상대방에 대한 경쟁적인 전단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사법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로 구속된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15일 불러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 군사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일반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전 장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검찰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런 조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며 대북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모든 것들이 순수한 북한 대응이 아니라 이것이 국내 정치적인 것과 연계됐다라는 그런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 확성기라든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라든지 그런 것들의 동력들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은 이거를 또 이용하겠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압박해 대화로 나오게 하고 핵과 미사일 보도화를 단념시킨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걸고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인권 공론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남북 간 화해협력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에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윤석열이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정계와 사회계에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열기가 더 한층 고조되는 속에 여당 내 분열이 격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비교적 시간차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북한은 이를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에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북한 매체들의 보도 태도도 신중하지만 당국이나 주요 인사들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의 소리도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강경책을 썼던 윤석열 정부가 중도 하차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북한은 내심 반기면서 굳이 나서서 역풍이 불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수사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새 대남 노선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 내용을 적극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 계엄 주도 세력의 남북한 군사 충돌 유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한국의 정권 공백 상태를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들이 나옵니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러시아를 도와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갈등은 북한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는 않으리라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의 주요 전선은 남북이 아니라 서방 대 반서방 전선으로 확대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 정세 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변수가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지 자체에 대한 쉽지 않은 영역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쟁은 아직 한국 내부의 어떤 정치 상황까지 포함해서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도발을 통해서 또는 긴장 고조를 통해서 자기들 보기에 우호적일 수도 있는 흐름 자체를 깨거나 바꿀 어리석은 짓은 안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박원곤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위기 고조를 통해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며 트럼프 새 행정부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협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4일 BOE의 관련 질문에 미한 동맹은 철통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요르단 아카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monstrated its democratic resilience. We've seen it follow.
이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다며 최근 몇 년간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및 한국 정부와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사태 국면에서 잃어버린 동맹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외교와 안보 분야의 공백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4일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ought not to be surprised in light of what happened with the attempted imposition of martial law and the anger that that stirred.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여러 외교 안보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발동 시도와 그로 인한 한국 내부의 분노,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된 불행한 사건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rom a U.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democracy is preserved and that proper.
또한 미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의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안정성을 회복할지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탄핵안 가결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한 동맹은 철동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함께 우리의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미한 관계의 굳건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데 공통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대행체제가 가진 권한의 한계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미한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상황과 내정에 미국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요한 조약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당국이 계엄 국면에서 미국과 소통을 거부했던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은 신뢰의 상실이라면서 향후 한국의 과제는 그 외교적 피해를 복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ig effect of this is the loss of confidence, I think, that occurred. So the task now is to repair tha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성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되찾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치권이 대통령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일본 등 역내 우방들에게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의 안정성, 민주주의 회복력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이 미국과 발맞춰 추진해온 외교 정책들의 성과도 함께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한의 3자 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a foundation for South Korea reaching out to Pyongyang, Tokyo and Beijing.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토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대담하고 정치적으로 위험이 큰 결정이었으며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도 매우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국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를 북한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미한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언 전 부차관보는 이번 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한국 육군 고위급 장성들이 잇따라 해임되거나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상당수의 인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one area that has been touched upon by some that does concern me, and that is if you look at the upper echelons of the leadership.
그러면서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매우 신속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직무대행 기간 등 한국 정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 is a case where there is less stabili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s going to act out and carry out.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교체되는 전환기를 맞아 당분간은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와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역내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행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동맹, 미한의 3국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미국 차기 정부가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나탈리아 슬라브니 스템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특히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진단했습니다.
Overall, I think U.S. leaders value this partnership, especially with how big of a role South Korea plays in the global economy and how.
이어 한국이 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주변국이나 동맹국 중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큰 변화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전환기에 서로를 안심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더 활발한 소통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거란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미한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룬 엄청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재임 기간 동안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통화는 한반도 시각 15일 오전 7시 15분에 이뤄졌으며 양측은 현재 한국 내 상황과 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했다면서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권한대행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 권한대행과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럭케머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 방위체계 하의 연합사령관으로서 연합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하며 계획된 연합훈련 활동과 작전, 투자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연합준비태세와 정전협정 이행, 연합전력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한국의 비상상황 속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강력한 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의 의미와 한국의 탄핵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심현지 기자와 김용구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에 이를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는 63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91일이 소요됐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인이 심판 절차에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심리가 중단돼서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던데 이 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3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리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최근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한국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6인 체제에서는 9인 체제보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탄핵이 인용되려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6명 중 단 한 명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판관 6명의 성향을 살펴보면 4명이 중도 또는 보수 성향, 나머지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여야가 추천한 후임 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다면 9명 체제가 완성되고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5명,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 제111조와 국회법 130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등의 탄핵 심판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권한 대행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네,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2016년 황교안 총리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그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통령직 자체는 유지됩니다.
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행정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거나 폐기할 권한도 있고 군 통수권,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공무원 임명과 해임권, 그리고 사면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한 총리마저 탄핵이 된다면 권한 대행 역할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무총리 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에 정해진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 이어집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순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순위로 권한 대행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한국 대통령 탄핵의 남은 절차와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한 데 대해서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릭스카 상원 의원은 13일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communist China is a despicable government and whether it's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they are trying to destroy.
스카드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며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카드 의원은 한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에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무인기를 띄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을 거론한 데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특히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미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언급한 미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 언급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at you just cited. I have not had a briefing on that, so I'm going to refrain from commenting on those specifics.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다만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매우 도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시킨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한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이는 정말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has watched as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ir elected legislature has stood up.
이어 지도자가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건 누구에게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1일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미한일 관계를 약화시키는 건 우리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일본 중심 외교가 명시된 것에 대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 환경 악화와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13일 한일 양자협력과 미한일 3자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지적한 한국 야 6당의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전략적 환경 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에 대해서도 일본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일본, 미국, 한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한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혼란한 정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며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6개 야당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탄핵 사유를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발표한 탄핵안 표결 관련 성명에서 미국 등 우방국을 향해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제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번영과 동아시아 평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일 우호 협력 관계도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허용치의 최대 3배가 넘는 정제유가 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서 모두 52척의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뷰웨이가 플래닛랩스에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 하역 시설이 밀집한 남포항에서 일주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바다 쪽을 향해 길게 뻗은 하역 부두와 주변 하역 시설 등의 선체를 밀착했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북한 혹은 제3국 유조선이 이곳에서 유류를 하역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정박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매년 안보리의 허용치 50만 배럴이 초과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포에서 포착된 52척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에는 최소 52만에서 156만 배럴의 정제유가 반입됐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이미 올해 한도를 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면서 안보리가 부과한 50만 배럴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도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합되고 분명하게 규탄하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에 다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유조선의 불법 유류 획득 정황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BOE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이달 1일부터 10일 사이 공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이 최소 7척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올해 한도를 넘긴 상황이지만 유류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조선 7척 중 2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이들 유조선이 사실상 북한 해역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유류 관련 활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남포 유류 항구의 최근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포의 유류시설 밀집지역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류하역 접안시설을 한 개 신설하고 바로 옆 기존 접안시설 끝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지대를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류시설 밀집지역에 지름 15에서 20m에 달하는 유류탱크를 꾸준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 만들어진 것을 포함해 이 일대에는 모두 38개의 유류탱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탱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버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that...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15년 연속인데요.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시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유럽연합이 또다시 북한의 고려항공을 역내 27개 회원국에서의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공사로 지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3일 역내 운항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항공사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목록에 북한 고려항공이 또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국제적 안전기준을 토대로 매년 두 차례 EU 항공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목록에 오른 항공사들은 유럽연합 내 운항이 아예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운항이 제한되는 항공사 목록에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을 운항하는 항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사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사로 나눠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 고려항공은 운항 제한 조치를 받는 명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제 투폴레프 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앞으로도 유럽연합 내 운항이 계속 금지되는 겁니다. 이란의 이란 항공도 고려항공과 비슷한 조치를 받아 운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네, 고려항공은 15년 연속 이런 운항 제한 조치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EU 역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된 게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EU는 2006년 고려항공을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렸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투폴레프 204 여객기 두 대를 도입하자 엄격한 제한 아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고려항공의 이 항공기 두 대가 국제적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국가를 운항한 적은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항공안전 목록과 별개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은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독자 제재를 단행했었습니다.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도록 제재를 통해 금지됐습니다.
그렇군요. 고려항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운항이 좀 제약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10여 대의 여객기와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안전기준 미달 때문에 EU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도 운항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개 나라에 취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이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는 등 해외 취항지는 중국과 러시아 이제 단 두 곳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마저도 운항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 기자 설명대로라면 지금은 주로 고려항공이 북한과 러시아를 운항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 북한 고려항공의 최다 운항지가 중국 베이징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뀌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 분위기가 이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 듯한 모양새인데요. 두 나라의 군사밀착으로 양국 간 인물적 자원의 이동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임시 편까지 더해가며 러시아로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VOA는 지난달 1.5일에 한 횟골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여객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반면 고려항공은 중국 노선에는 임시편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 주 2회씩 베이징과 선양으로 정기항공편을 띄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려항공이 15년 연속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용연과 자강도 또 양강도 함경북도 일부에 구름 많이 끼겠고 밤에는 함경북도 김책 한때 눈이 1c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불겠는데요. 서쪽은 자강도 제외한 대부분 또 독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특히 청진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영상 0도로 예상되고 안주는 영하 9도에서 0도, 남포 영하 5도에서 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영하 8도에서 0도, 중강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6도에 낮 최고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또 해산 영하 20도에서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청진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로 예상되고 원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낮 최고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해산 아침 최저 영하 20도,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삼지연은 끝으로 삼지연, 영하 23도에서 영하 1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3m로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2m로 일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6일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군 고위급 인사와 기관 등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북한에 금융군사지원을 제공한 개인 9명과 기관 7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행보가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 주창일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군사지원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단둥소재 조선광선은행의 최철용 대표와 조선대성은행의 중국 베이징 지점 대표인 김명진 등은 금융지원 항목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라선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한 골든 트라이앵글 은행, 북한 라선 특별구역에 위치한 조선 만달 신용은행, 그리고 북한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한 러시아 기반 무역회사인 보스토크 트레이딩 LLC 등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미국 내 자산 또는 미국인 관리하에 있는 모든 제재 대상자의 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재무부의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브래들리 T.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 특히 최근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는 지역 안정성을 훼손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이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15차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사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노광철 국방상과 김영복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그 대상자로 북한군 러시아 파견에 직접 관여한 사유가 명시됐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크루스크주 전투에서 북한군 최소 3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GUR이 16일 발표했습니다. GUR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면서 북한군은 크루스크 지역의 플레호보, 보로즈바, 마르티노프카 마을 주변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세 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어 진격한 뒤 장악한 주요 지역들로 여기에 맞서 러시아가 탈환 작전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GUR은 이와는 별도로 크루일로프카 마을 인근에서 북한군 병사 최소 3명이 실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GUR은 이어서 이러한 손실로 인해 북한군의 공격부대는 신병으로 충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제94 독립여단 소속 인원들로 재편성되면서 크루스크 지역에서 활발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GUR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물적 피해도 상당하다며 이번에 발생한 손실로 인해 장비를 다시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의 크루스크 전투 참여에 관해 사상자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UR 측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병사와 북한 병사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0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지만 북한군의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15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와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세 사람이 웃으면서 나란히 서 있는 현장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 만남에 관해 마라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아키에 아베 여사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다면서 우리는 고 아베 전 총리를 따뜻하게 추억하며 그의 놀라운 업적을 기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 부부는 아키에 여사를 위해 비공개 만찬을 개최한 걸로 보인다고 저펜타임즈를 비롯한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독일 의회에서 불신임됐습니다. 의회는 이날 표결에 붙인 신임안에서 찬성 20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